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믿고 의지하며 사셨나요?
네. 일상에서 괴로우고 힘들 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런 괴로움들로 인해서 그런 시간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려주시고 믿어주고 계시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현실 속에서도 힘들지만은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네, 저희 서로가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하나님을 그 힘든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서로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외운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베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사람의 기쁨과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좋음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2절과 3절을 읽어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혹시 쌤들은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못 느끼셨나요?
네, 느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따뜻함이 느껴졌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 가운데 성도들로 인한 감사와 교회를 향한 칭찬 없이 시작하는 유일한 편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처음부터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초대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려는 바울의 긴박한 심정과 교회의 심각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상히 여기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음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헛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읽어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하며 다른 복음의 특징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신자들은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맞서 참 복음을 변호합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나요?
천사라도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 곧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령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에게 좋게 하거나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로마서 1장 1절을, 유리쌤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읽어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어떤 정체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았어요.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답게 하나님께 기쁘고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요즘 쌤들은 누구에게 좋게 하며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는 요즘 나를 발전시킨다는 명분 아래 제가 가진 많은 것들을 저를 좋게 하고 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출처와 기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나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거나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명쌤이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복음에 대해 제대로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증오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과 삶을 드리게 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바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인하여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효력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자기 속에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유리쌤이 로마서 11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을 읽어주세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계시를 받은 후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임을 변증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확인받기보다는 아라비아로 떠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만나러 가기보다는 아라비아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왜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떠난 건가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확증보다는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오는 확신과 말씀을 받고 싶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대적으로 사도들과 신자들이 적은 아라비아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20절과 21절을,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22절을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갤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이 사람의 뜻이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변호하기 위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기가 쓰는 글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수리아와 갤리기아 지역에 갔지만 유대아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리쌤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을, 보명쌤이 갈라디아서 1장 24절을 읽어주세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신자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말씀하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자기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때로는 스스로 낮아지고 고난을 감수합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배운 말씀처럼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또한 신자들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서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자들에게 다른 복음을 주의하고 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람에 의해 나온 다른 복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며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거나 칭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리쌤이 말씀한 다른 복음의 특징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따르게 하고 여러 선생을 두면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명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읽어주실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또한 다른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믿음 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단들을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다른 복음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들이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사람의 뜻과 힘에 의해서 전파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사람의 기쁨과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저는 저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는 거리가 먼 것을 가까이 하려 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부분들을 짚어주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좀 더 면밀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어려움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쉽게 이탈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과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더욱 가까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옛날을 돌이켜보면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꿈도 생겼지만은 그 꿈을 찾아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도 바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열심히 신자의 삶을 사는 거 보면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의 욕심과 그런 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은혜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쁘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이 받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명심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운해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고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동일한 다니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북조선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면 믿음에 유익이 될 만한 내용이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수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냐.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았고 그 내용을 진술했다고, 즉 글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한 글은 우리에게 다니엘서라는 성경으로 주어지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성경이 쓰여진 방식과 성경의 역사,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꿈과 환상으로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령님과 다니엘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성경 영감론이 달라집니다. 성경 영감론이 무엇인지 사무엘 형제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성경 영감론이란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영감을 주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통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계적 영감론이 있고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적 영감론이 있습니다.
단어가 이거 어려운데 이런 단어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 영감론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자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맞습니다. 이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쓰도록 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의 영감론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유기적 영감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기적 영감론은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때 죄를 억제하고 그 사람의 개성과 지적인 수준, 생활, 환경 등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이 강압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받아들이심으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론적 영감론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록자만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나 사도 바울 같이 학문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은 고급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아모스와 같이 과수원을 하다가 부름을 받은 경우는 이들에 비하면 사용된 단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록자들이 가진 그들만의 출신 성분과 생활 환경과 개성이 충분히 사용되도록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기적 영감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기적 영감론과 반대에 있는 영감론은 기계적 영감론입니다. 유기적 영감론과는 다르게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할 사람들의 죄를 억제시키고 그 사람들의 개성과 지적인 수준 등등 모든 것을 다 억제시킨 후에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글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시고 기록한 사람은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를 해서 성경을 썼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계적 영감론은 성경이 하나님의 문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높여주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각자의 개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역적 영감론이 있는데요. 동역적 영감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지 않았거나 영감을 주셨어도 부분적으로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고 그렇게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성경을 난도질해서 그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반적인 역사 교훈자료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내용은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역적 영감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론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모세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모세를 붙드셔서 모세의 특징을 나타내면서도 모세가 기록할 글자 하나하나를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이 유기적 영감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같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자들을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기록자들이 기록해야 될 단어를 선택하시도록 도우시며 성경을 써내려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흔들림 없이 믿고 이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신약과 구약 66권으로 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구약이 주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이란 것은 성경 스스로가 신적 권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부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던 그때부터 기록한 사람이나 기록된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모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신적 권위가 드러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느헤미야 8장에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날을 기념하고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선포하거나 죄를 지적하거나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신적인 권위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누가 들어도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신적 권위를 가진 성경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것이 신약과 구약 성경인데 한번 구약 성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에스라, 말라기 등등 여러 선지자들이 각자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외적으로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이 선지자가 아닌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부르신 선지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것이군요. 이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선지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의 기록물들은 제사장들이 보관하기도 했고 왕궁에서 보관하기도 했고 선지자를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에서 보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한 곳에서 모든 성경을 보관했던 게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각자가 따로따로 성경을 보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관한 원본을 보면서 그대로 베껴쓰기를 해서 많은 사본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남겨서 전수하고 싶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른 공동체에게 전해주고자 필사를 해서 사본을 만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강도 지역 교회에 창세기가 있는데 사사기가 없으면 사사기를 가지고 있는 양강도 지역 교회에게 부탁을 해서 사본을 받아오는 것이군요. 그렇게 성경을 보관하고 공동체끼리 사본을 필사하고 공유하면서 구약 성경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은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정성을 들였다라는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종이가 귀하고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거룩한 직업으로 여겨서 각별한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원주필을 바꿔가며 기록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곳은 필사하는 장소와 시기를 따로 구별해서 필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목욕을 하고 와서 성경을 필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성경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군요. 성경이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권능의 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적으로 담겨 있다는 믿음도 분명히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신비로움을 잃어버리거나 성경이 가진 권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성경에 대한 귀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힘이 있고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중심적인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후로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구약 성경 39권은 여러 곳에서 보관되다가 기원전 300년쯤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에 의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부터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순서가 바벨론이 처음이고 그 다음엔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 무너졌는데 헬라는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분열됐고 이때 이스라엘 쪽을 다스렸던 왕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조에서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사람이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도서관을 세우고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소장하고 싶어 해서 구약 성경을 모았고 그 구약 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유대인 랍비 72명을 모아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열두 지파에서 각각 6명씩 유대인 랍비들을 뽑아서 총 72명이 번역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을 보통 72역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히브리어 글을 자주 접하지 않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던 헬라어 글이 더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역본인 72년 성경을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언어가 헬라어였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아람어로 말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히브리어로 말을 하되 아람어가 섞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헬라어까지 배웠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사도 바울은 아람어도 알고 히브리어 방언의 말도 했고 헬라 말도 할 줄 알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헬라 말을 할 줄 아냐고 묻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세 가지 언어가 모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를 생각해 보면 조선말을 하면서 중국말인 한문도 쓰고 일본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2세라는 왕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경우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쓰여지기는 바울 서신 등이 먼저 쓰이고 나중에 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사도들이 점점 없어질 때쯤에 복음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그 뒤로 다른 복음서들이 기록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도 교회들끼리 서로 원본을 돌려가면서 읽고 필사를 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이단들이 등장하고부터였습니다. 이단들이 신약 성경 중에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약 27권을 자기들 편한 대로 어떤 성경은 삭제해서 신약 성경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의 위협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했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헬라어로 된 70인역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헬라어로 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당시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건데 이 번역본이 이제 중세시대 천년 동안 교회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중세시대 때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 사용되도록 했고 교회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만 성경이 읽혀지도록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게 금지되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을 이단으로 여겨서 처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야누스라는 사람도 체코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화형당하는 순교를 겪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알게 되면 좋을 일일 것 같은데 성경의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는 게 슬픈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종교개혁의 성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말 등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금 다지게 됩니다.
네,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배워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생기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성경을 자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자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이러한 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도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설교자인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설교를 하실 수 있나요?
아, 없죠, 그건요. 네.
아, 그러면 설교하실 때는 그런 어떤 것보다 뭐 재밌는 예화나 이런 것보다 말씀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혹시 그러면 수혁 형님은 북조선에서 농사를 지으셨나요?
네, 농사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시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종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만약 종자 씨앗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농사꾼은 죽을 때도 종자를 베고 죽는다.
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농사꾼으로 비교한다면 그게 종자 씨앗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궁핍하고 어려움을 달래더라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버리고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게 하셨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켜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북조선을 바라보면 북조선의 많은 성도님들, 특히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용기와 성도님들이 간직하고 계시는 그 믿음의 종자 씨앗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통일될 때 앞으로 저 북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더욱 귀한 것 같고 하나님의 기도와 그 종자 씨앗에 뭐 다른 병균이나 뭐 곰팡이가 쓸지 않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저는 여기 남조선에 있지만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혁 형제님께서는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보통 제가 성경을 처음 접했을 때 성경이 길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성경에 쓰여진 한 글자 한 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노고가 다 거기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
저 높은 곳